86, 87 말씀이자 대리응답 86문, 87문입니다. 86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은 직후에 누리는 영광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은 직후에 누리는 영광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들의 영혼이 그때 완전히 고루가게 되어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고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마치 잠자리에서 있듯이 무덤 속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 중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끝날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87문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 모두의 일반적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힘있고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그에 대해 그들이 번거한 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수욕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82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하는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죠.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이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교제 82문에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가운데서의 교제는 그래놓고 현세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 후 즉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 부활날에 완성되는 것이라고 세 가지 국면에서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초로 83문에서는 현세에서 누리는 영광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제 살펴볼 86문에서는 죽은 직후에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성화되는데 이 성화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천년 만년을 정말 살아도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도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는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성화되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죽음 직후에 죽고 나면 성화된다. 아니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족도 없는 상태, 안정한 상태, 확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효력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현된 상태, 결정적으로 성결케 된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의 영접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물리침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을 좀 펴놓으시고 설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상적이고 물리적인 것과는 다른 천상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막, 스텐트에 비유되는 우리의 몸이 쇠해지면 천상적이고 영적인 몸, 다시 말해서 죄와 죄오염과 부패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은 건물들 보세요. 아무리 뭐 천년 동안 서 있는 건물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건물이 있나요? 항상 보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유럽의 좋은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그냥 공사 중이에요. 예, 콜로세움 같은 데 가보세요. 또 무슨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대개 공사를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보수할 필요가 있고 새로 수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게 되는 이 몸은 이런 건축물과는 다른 보수가 필요 없고 영원토록 건재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쇠하지 않는 부패와 오염이 없는 그런 상태의 영원한 몸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접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같은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영접하게 되리니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이미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죽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고린도후서 5장을 좀 펴놓으시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죽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죽음 직전, 죽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주와 따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는 주와 따로 있다는 이 말은 죽기 전에는 주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와 따로 있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얼굴과 얼굴로 맞타여 보는 이런 상태와는 반대되는 이런 상태는 차별화되는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따로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나 혹은 죽고 난 다음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밀접한 사귐을 사귀는 그 사귐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긴밀한 사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5장 8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예. 그 주와 따로 있다, 주와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함께 하심의 정도와 수준과 질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기 전에는 주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주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와 함께 있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처럼 물리적으로 그냥 함께 이렇게 있다, 한 공간 안에 앉아 있다, 곁에 앉아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물론 인성으로서의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 왼쪽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성을 가진 주님이라 할지라도 신성으로 볼 때는 그분이 우리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는 어떤 존재예요?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해서 뭐 오른쪽에 있다든지 왼쪽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현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더더욱 그렇죠. 비유와 상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인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뒤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어지면 농도 면에서 더 진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주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함께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주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완벽하게 기뻐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직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신자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아직 무덤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비로소 몸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된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처럼 영혼과 결별된 몸이 결합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중간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중간상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잠자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86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보니까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마치 잠자리에서 있듯이 무덤 속에서 쉬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자리에서 있듯이 라고 표현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중간 상태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할 때 수면 상태로 설명을 한 것이지, 실제로 뭐 잠을 자고 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할, 잠을 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뭐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만들고, 그것도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 뭐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 또 하나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혼 수면설이고, 영혼이 잠든다 그 말이죠. 그죠? 영혼 수면설이고 또 하나 주장은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9절 14절에 근거해서 이 불이 죄인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이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결국은 몸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어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후에는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삶이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느낌도 없고 인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지옥도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의인과 악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악인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부자의 경우에서 보는 바대로 물 한 방울의 궁휼도 거부되는, 혀를 내밀면서 물 한 방이라도 좀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라고 말했지만 그것조차 거부되는, 그래서 몸과 영혼이 파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태로 성경 분명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멸절한다, 영혼은 다 그냥 사라진다 하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상태에 대한 신학자들의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제2시련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죽은 다음에라도 사후에라도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두 번째 기회, 흔히 뭐 패자부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날까지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같은 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후한 다음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해서 신자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때까지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후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일,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느 한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지 두 번째 뭐 기회를 갖는 그런 제3의 길은 열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직후의 신자는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되고, 그런데 몸은 어떻게 되는가?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와 신자는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의 끈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86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중간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기간까지의 상태를 가리켜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정보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 둘째하고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함께 토론했는데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남성과 여성 성이라고 하는 성은 갖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지상에 살았을 때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에 대한 표시가 나지 않다면 그것은 연속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구분이 없이 그냥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간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냥 무엇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몸을 떠나면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는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게 되는데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3절이죠. 완전한 구속의 날을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기다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 표현도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시면 순교자들의 강구가 나타나요. 순교자는 이미 죽었죠. 죽은 자들의 강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강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가 완벽한 상태는 아닌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간 상태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완벽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7문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죽지 않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시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9.11 테러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큰 폭발이 일어날 때 인간의 이 시신을 어디에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심지어 식인종에 의해서 만약에 먹힘을 당했다.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사실은 지금은 화장이 보편적이지만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것은 화장을 해버리면 시체를 수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것을 이교도의 관습으로 봤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화장을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화장이 그냥 장례 절차에 그저 당연한 방식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뭐 화장을 했든 아니면 그냥 시신을 매장을 했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신을 다 찾아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요 근래 왜 화성 연쇄살인범을 찾아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피의자를, 범죄자를 찾아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근데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유전자 분석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유전자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타액, 뭐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사람의 기술이 그 정도라면, 그죠? 그런 정도라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흩어져 버린, 그리고 뭐 짐승에게 삼켜임을 당했다든지 식인종에 먹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시신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티끌과 제가 수천 년 동안 쌓이고 흩어지고 쌓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해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다 거둬내실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시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영혼과 결합될 수 있는가, 여러분도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도 필요 없죠. 죽을 이유도 없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그 몸이, 지금과 같은 이 몸이 영원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표현했습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트모스라는 말, 그 원자, 아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인데, 우리가 보통 100m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까지 잽니까? 100분의 1로 재죠. 그죠? 그죠? 1초 뭐 27 뭐 이렇게 100분의 1로 잽니다. 근데 이 아톰이라는 이 단어, 애트모스라는 이 단어는 이처럼 아무리 쪼개고 쪼개도 나눌 수 없는 바로 그 어떤 시점을 가리켜요. 근데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 깜짝하는 것도 시간으로 재면 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정도도 잴 수 없는 순식간에 상태, 순식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다수 인류들처럼 지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류에는 의인과 악인이 들어오겠죠?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자궁에서 죽어나온 사산된 자녀, 그냥 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상태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녀들까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우리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첫째와 둘째 사이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그냥 자연유산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은 제가 까먹었지만 때로 그런 사실을 떠올리면서 우리 찬우와 찬영이를 바라보면서 그 둘째는 어떻게 생겼을까? 때로 그런 생각을 어쩌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활하게 하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때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썩을 것은 뭘 가리키는가? 죽은 지 오래되어서 시체가 썩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이 죽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변화를 겪어야만 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썩어있는 시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성을 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멸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부류는 두 부류죠. 그죠? 의인과 악인입니다. 우선 의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더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활체 있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시는 이런 식의 몸, 그리고 더 이상 소멸됨이 없는 바로 그 몸입니다.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형체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광의 몸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의 특징이 뭐죠?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자주 인용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 세상의 특징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 이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러나 영원한 몸, 영광의 몸은 이런 것과는 구별된 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된다. 꼭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 전체가 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죠? 지금 상태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인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악인들도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근데 악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의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악인들의 상태는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 물 한 방울의 궁휼도 거부되는 바로 그런 상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떨어져 있는 상태, 분리된 상태죠. 그죠?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근데 떨어뜨려 놓으면 우유도 주고 달래도 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상태죠. 바로 그것이 중간 상태인데, 그러나 악인들의 중간 상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이니 죽음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관문으로 이해하면서 남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세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이제 오늘은 죽음 직후에 신자는 어떤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모하고 탄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생에서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과 가치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완전한 구속의 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